네, 주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특별 새벽 기도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깨우며 이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이 한 주간에 새롭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잊혀지고 또 무뎌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며 다시금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회복시키실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그대는 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그것을 믿으며 가네.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아침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은혜의 한 주간 거룩한 7일간의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 지구촌 모든 공동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거룩한 신앙의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갈급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회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7일간의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 그 눈물겨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우리 7일간의 요정을 통하여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한 주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 파묻혀서 무뎌지고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주섬김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이 새벽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4년 특별 새벽 기도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교회 30주년 특별하게 맞는 고난주간, 거룩한 7일간의 도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때보다도 우리 부속실까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거룩한 7일간의 도전에 함께 참여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목장에 있는 식구들도 이 하나님의 전이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특별히 내 생의 마지막 7일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7일 이 땅에 오셔서 지냈던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도전해봅시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도전해봅시다. 우리 수지와 분당에서도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우리 필그림에서도 또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또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함께 현장에서 도전해요. 우리 다같이 시작. 우리 함께 현장에서 도전해요. 박수는 알아서 치시고. 오늘 주섬김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매일매일 수지와 분당에서 각 예배 찬양팀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지구촌의 다음 세대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큰 박수 격려합니다. 아이들 주변에서 보시면은 이쁘다고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 특세에 참여했다고 큰 격려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절기 때마다 또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늘 마음에는 있었는데요, 절기 때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강단 장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거룩한 7일간의 도전 가운데서 기도한 것처럼 또 격려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많은 치유와 또 회복과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새벽 기도가 있고,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주의 만찬을 저희들이 함께 또 진행을 해서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신년에는 저희들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작년 가을에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특별하게 했는데요, 이번에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기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드릴 겁니다. 안수기도 하는 시간을 좀 갖고 또 특별히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은혜 나눔 게시판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간증들 또 여러분들 함께 올려주셔서 서로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셔틀버스가 6시 5분에 이동을 6시 15분에 하는데 제가 5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 이동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특새는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보지만은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세히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성전 청결 사건 사역을 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기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죠, 실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의 일정을 마치시고 다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지내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사건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케 하시는 이 사건을 둘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은 자세히 보시면은 순서가 뒤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먼저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반대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요? 실은 마태가 아니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긴 하지만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내일 이것과 연관되는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룹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장면이죠.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 마음이 아프셨다, 통곡하셨다, 우셨다.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길가에 당시에 흔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해서 다가가셨습니다. 어제 지명에서 보았던 벳바게라는 사실 그 지역이 무화과나무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지명이.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근데 이것을 최초로 기록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시작.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거 좀 이상한 일이죠.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주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거 분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일에 예수님의 행적이신데 그 가운데에서 기록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서민들의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는 흔한 열매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무화과 요즘은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무화과 열매 아마 이렇게 말린 거 드셔보셨을 겁니다. 무화과 열매는 3월이 되면 조그만 싹이 납니다. 그리고 4월이 보통 유월절 기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시기는 커다란 잎사귀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은 싹이 떨어지고 조금씩 열매가 그 자리에서 나는데 8월에나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보신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로 가는 싹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설익은 열매라도 기대하실 수 있었겠죠. 시장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싹시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건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이길래 이 특이한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무화과나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곳 혹은 방문하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월요일에 다시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은 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순서에 어찌되었던 무화과나무 사건은 성전의 사건의 전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비유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성전 정결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볼 것이지만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먼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하나님의 때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었습니다. 변함없는 계획. 그리고 그때는 변경 불가한 계획이고 때입니다.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늦추시거나 뜻을 변경하시는 듯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의 생명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굉장히 특별한 예,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특별한 예가 있다면 가나안 정복 시절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멈추어져서 밝은 대낮에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때를 늦추신 거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메시아 사상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30년 정도가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차든 아니든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반대로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가는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귀를 구하러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나귀의 주인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늘 나귀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나귀의 주인에게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사업도 하고 자녀들도 기르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뭐 지금은 어두운 곳에 투자를 해야 될 때인가? 이 때와 기한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죠. 하물며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건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차든 아니든 무화과 나무를 키우실 수도 있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은 제자들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때를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정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이때여야 합니다. 아니 저때여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듯한 기도를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 이스라엘의 때를 회복할 시간이 지금입니까? 조용히 해. 때와 기원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말씀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서 받아들인다라는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면 하나님은 그 때를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됨의 특권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신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때를 바꾸어 주시고 늦추어 주시고 빠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만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때를 선포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다시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때를 거부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실은 참된 신앙입니다. 무화과의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때를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의 무서운 상징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우리의 삶의 열매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열매의 중요성. 예수님은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때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때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순종은 열매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전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 그것을 돕는 레위인들, 재물을 바치러 오는 백성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기념해서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의 이 시기에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안 계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제물과 제사의 형식과 온갖 수많은 율법들과 그 율법들의 조항을 지킴에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3년이나 온 유대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셔도 그들이 거부하는 모습을 경험하셨습니다. 직접 그리고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에 관한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건 세상의 이치를 주님께서 빗대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면 영적인 이치는 더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로 열매를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진정성은 그들의 삶의 열매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를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방황하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들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장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예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둘 다 지키지 않는 성전에서의 예배와 성전 밖의 예배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 맺는 비결은 요한복음 말씀처럼 가지인 내가 예수님께 단순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러면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고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에 비유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 나무는 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붙들고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군데군데 하시죠. 열매가 인생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열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 열매 맺는 인생처럼 기쁜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엇인가 진전이 없는 인생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울함이 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허망함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인생은 그게 작은 열매라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죠.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식물을 키워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짐승들도 키워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결과물이라도 내가 볼 때 작은 정성을 들였는데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처럼 기쁜 인생이 없는데 그 비결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학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능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스펙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그 이성과 판단과 스펙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작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있고 성경도 있고 율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듯 보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갖춘 듯 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은 뿌리채 말랐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채 죽어있는 신앙,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니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으니까 말라버렸잖아요. 그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무화과나무의 죽음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제자들이 정말 답답해도 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원래 장기나 바둑 뭐 이런 게 옆에서 훈수를 보면 다 보입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불과 5일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눈앞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직강하신 것들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어젯밤 머문 곳 베다니에서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명백한 나사로의 시체를 생명으로 불러오시는 그 사건도 경험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 아니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하나를 저주해서 그것이 말라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샘플을 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호통을 치셨는데 그 사건에 연이어서 무화과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 연관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분명하게 내가 느끼는 반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 맨날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잔뜩 먹고 일찍 자야 되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낱말 그대로 한다면 불신앙일 수 있죠. 불믿음, 불신앙.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 때때로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는 무지로 설명을 합니다. 무지.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본인이 기도해놓고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을 때 우연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도 확인하지 않고,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들도 돌아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너무 다른 모습이죠. 믿음 없이 기도하고 그냥 찔러나 보지 않은 심정으로 부르짖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결과를 보아도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 년의 역사 속에, 아니 그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부모들의 그 1세대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 모습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또 다음 세대들은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 모습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백 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때가 왔잖아요.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때가 무르익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불신앙과 무지를 넘나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기적은 수없이 체험했는데 그 기적의 주체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에는 첫 번째 이 한 구절이 더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상해요.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초자연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감람산을 가장 가까운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처럼 보이는 사에 던져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에든 지중해든 요단강이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죠.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요, 기도하는 자가 스스로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의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예 기도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스스로 믿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 내 스스로 계속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그 열매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논지의 의미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산을 움직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도 무지한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감람산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절망도 할 것입니다. 도망도 갈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도 복음 증거 사역을 하면서 거대한 고난의 산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그분의 성품에 맞지 않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 또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20세기 최대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기도에 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 응답을 늘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다. 기도가 효력을 발휘할 때 그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역사한다. 기도의 엄청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는 하나님께는 임의로 그 기도를 들으시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보세요. 그런 조건이 없다면 기도가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기도의 엄청난 능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을 예스로 하실 수도 있고 노우로 하실 수도 있고 wait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자는 마음 가운데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없다면 기도가 우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치 이집트에서 섬기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신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기도 제목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한 복음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돕는 긍휼 사역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기도 제목들이십니다. 응답률이 높은 기도의 제목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제목들에 늘 마음이 열려 있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도 너희 천부께서 다 하시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관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7일간의 두 번째 날 몇 가지를 우리의 삶에 질문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 여러분이 목표로 세운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별 상관이 없는 열매입니까? 세 번째, 그 열매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때 합당한 열매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나는 그 열매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우리의 실체는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뿌리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경쟁을 해도, 아무리 높은 고지에 올라가도 썩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뿌리채 말라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열매를 맺어야죠. 썩어지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특권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셨다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관과 기도를 하는 목적과 방향이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기 며칠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 며칠 전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교훈은 2000년이 지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인생 최대로 목표로 삼는 것, 썩을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같을 때 우리는 인생 최대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텐데요. 6시 5분에 떠나가셔도 오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은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대한민국은 공이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우울증 1위입니다. 고독감 1위입니다. 세계 저출산국입니다. 이게 우리가 맺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열매입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부르짖었던 결과가 나라는 잘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에 5천만 명 국민 가운데 1,5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가면서 돈을 펑펑 쓰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은,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가 맡고 있는 실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가 무엇을 해야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산도로 명하여서 저 바다로 빨아타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파트 평수 늘리는 열매 맺다 끝나는 인생으로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갈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1세대의 눈물과 헌신의 감사를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다시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고달팠을 때 정말 교회로 열심히 모여서 매달릴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잘 살게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래도 그 결과로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처럼 복음증거와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지속돼야 합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습니다. 좋지 않은 열매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을 보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내 때에만 좋은 열매를 보고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 환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7일간의 도전 두 번째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성전 정결과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이 7일간의 기회를 주셨음에 지구촌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불처럼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인생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며 내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맺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함께 만날 때 더욱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때를 따라 좋은 것을 내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이제 봄에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세상의 새싹들이 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역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으신 후에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마음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환상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미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네 준비하시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믿었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새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미준비하시니
가운데 이동하실 분들 이동하시면서 이동하시는 가운데에도 기도하시고 또 운전하시는 가운데에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생 가운데 메마를 때 비를 내려주시고 제 마음이 우울할 때 햇볕을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과 내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다음 세대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주님 앞에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주여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것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너무 연약합니다.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귀한 복음의 선교사역 그리고 이웃을 돕는 사랑을 베푸는 그 사역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보고 또한 기뻐서 다시 한번 씨를 심는 그러한 순기능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지구촌 교회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진행되어지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100만 시간 계속 기도하시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제하는 열매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 한반도 특별히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민족을 위해
이번 일주일 특세 가운데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실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사건들과 기적들과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우리의 삶의 고민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터인데 나의 피난처 예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께서만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쓰시는 거 맞으시는지요? 또 그 주님의 때가 맞는지요? 라고 하는 고민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밝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써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옵소서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또 자유롭게 드리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믿음으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더 깊이 있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세우신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든지 긴 기도든지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것을 마음가운데 느낍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외면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제한적인데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헌신, 섬김, 주님 제 삶이 마치는 날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섬겨주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시소서. 영광 올려드리는 성사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모습 앞에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또 헌신하며 달려갈 때